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이후 한국 등 5개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활동을 1년간 펼쳤습니다. 2014년 2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조사 활동에 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인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북한 내 급증하는 결핵 환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결핵을 퇴치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역에 결핵 실태 조사를 해오고 있는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 결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 내 결핵 환자 수가 13만 명으로 2015년보다 2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핵으로 사망한 수는 1만 1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년보다 두 배가 늘었는데요. 북한에서 결핵에 걸린 조카를 병간호를 했던 박주희 씨를 통해서 북한의 결핵 실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박주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밀수입을 하다가 고초를 당한 이야기 쭉 했었는데요. 오늘은 결핵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서는 결핵을 치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래요. 또 결핵 환자 수도 대단히 적습니다.
네.
또 결핵 환자가 거의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결핵 환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박주희 씨 본인은 결핵에 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결핵이 없어요.
그런데 조카는 그러면 결핵을 한번 걸렸다는 거네요. 언제쯤 그러면 결핵에 걸리셨던가요?
그러니까 200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네.
제가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조카가 북한에서 말하면 개방성 결핵, 균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결핵에 걸려서 이렇게 격리돼서 치료도 받고 뭐 요양원에서 치료하고 그걸 제가 많이 좀 데리고 다녔거든요.
네네네.
언니가 조금 바빠가지고 사는 게 좀 바빠서 제가 이모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결핵병원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어쩌다가 조카는 결핵에 걸리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그 형부죠?
예,
북한에서는 아저씨라고 하는데 언니 남편 되시는 분이 군 복무할 때 금강산 발전소 건설에 참가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갱도를 뚫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먼지가 많고 이런데 잘 먹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결핵이 걸린 거예요. 결핵이 걸려서 거기서 뭐 대충 치료를 해가지고 폐가 거의 뭐 석회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되셨는데 제대된 다음에는 뭐 재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고 뭐 제대군인이고 당원이고 이러니까 저희 언니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핵이라는 게 항상 몸에 잠복하고 있다가 사람이 쇠약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그 병이 뛰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네.
그러다 나니까 애가 그 병이 딱 생겨서 알아보니까 그때서 형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결핵이 걸려서 군대 때 아팠는데 내가 결핵에 걸렸다면 결혼을 못 해줄까 봐 자기가 속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인 거죠.
그러네요. 유전일 수도 있고 또 결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아마 아이와 생활하다가 결핵균이 옮겨서 뭐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당시 조카의 결핵 정도는 좀 심각한 편이었나요?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낮에 계속 미열이 나는 거예요. 37도 5분.
고열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애가 계속 잔기침을 하고 계속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막 기침을 하는데 피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니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감기겠지 하고 방치를 한 거예요. 약을 먹이고. 근데 갑자기 제가 집에 딱 갔는데 애가 막 얼굴이 빨갛고 막 침을 막 이렇게 하는데 가래에 피가 섞어 나오는 거예요. 아, 언니야, 이게 그저 읽었지 않다. 그래서 엊그저 병원을 가서 렌트겐이라는 걸 했어요. 북한에서. 네네. CT죠? 네. 북한에서 렌트겐을 했는데 한쪽 폐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결핵균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대요. 그 정도로 애가 개방성 결핵이 됐다는 거니까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딱 그렇게 내리니까 집에 못 데리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 소아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격리병동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결핵이 된 애들을 격리를 해가지고 하루에 항생제를 세 번 낳고 링겔 갖고서 석대를 까서 링겔로도 빨리 이걸 죽여야 일단 결핵 개방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1차적으로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게 들어가는 페니실린 마이신인을 본인이 되는 거예요.
아, 예. 국가에서 원래는 무상의료니까 국가에서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침대만 빌려줘요. 아, 병원이랑. 근데 그때도 봄이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저희가 장작까지 다 대고 밥을 날랐어요. 근데 그러다 나니까 애가 항생제를 좀 쓰니까 조금 호전이 빠른데 그 대신 애가 그냥 반쪽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이 쫙쫙 내리고. 그렇게 두 달을 치료하더니 또 아이들만 가는 소아 결핵 요양원이라는 데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산골에 있어요.
아, 요양원은 예,
춘동이라고
산골에
하는 깊은 산골에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결핵에 걸린 아이들을 거기서 이렇게 주사를 매일 이소니아지트, 마이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하는데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유엔에서 결핵약이 많이 왔어요.
아, 네.
그러다 나니까 일단은 요양소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좀 공급을 해줬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요양소에 아이들이 가면 거기에 있는 쌀이나 이런 걸 본인 부모들이 다 대야 되니까 부모들이 보내려고 안 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집에 끼고 앉아있으면서 우리가 약을 먹이자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시장에서 사기 시작했는데 유엔에서는 분명 북한에 있는 그런 결핵 환자들을 생각해서 공짜로 우리한테 줬는데 네네. 처음에는 그 약을 뭐 10병원 결핵 예방과에 어느 정도 보내다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아 그래 적게 왔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탁 터진 거예요. 근데 그 결핵약이 한 가지 약이 아니라 결핵약으로 묶어진 약이 13가지인가 됐어요. 근데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걸 도츠약이라고 했어요.
아, 네.
근데 그 약이 6개월만 먹었는데 완전히 개방성 결핵 환자가 깨끗이 나아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도츠약이 정말 최고의 인기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병원에서 보니까 병원에서는 몇 명만 처방해주고 서류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린 이렇게 유엔에서 온 약을 무상을
썼다.
해줬다.
네.
근데 실제로 결핵 환자는 1,000명이라면 한 10명을 주고 그걸 시범으로 그냥 줬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약들이 시장에 막 물밀듯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엔에서 그것을 인계받은 병원이나 간부들이 어느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빼돌려갖고 시장에서 야매
팔고.
가격으로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처럼 결핵 환자가 있는 집들은 그걸 또 야매를 사서 먹였어요.
아, 그러면 사실 요양원에서 치료를
네.
원래는 무상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그것도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에 아홉 명 정도는 그냥 집에서
네.
장마당에 있는 약을 사서 치료를 했다는 거군요.
네, 저 거인 치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자애들 경우에는 결핵이라는 네. 병을 숨기려고 해요. 왜?
아, 왜요?
결핵이 있으면 시집가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리고 야자 아릴 때 결핵 알았단다. 그러면 제 자식한테 또 유전해준다. 이런 봉건적인 그런 간섭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결핵 환자가 발생해도 숨겨요. 어차피 국가가 절대 안 주는데 우리 돈으로 애를 치료하는데 그럴 거면 집에서 조용히 치료하자. 이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이게 유엔에 나온 이 보고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결핵에 대해서 거의 숨겨요. 흉이 나갈까 봐. 내
네.
딸이 시집을 못 갈까 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전문으로 보는 그런 제3예방원이라는 게 있어요. 결핵은 3예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정말 그 결핵이 심한 환자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어요.
네.
어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끔 분기에 한 번씩 와서 이소나 뭐 이런 약을 가끔 떼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엔에서는 약이 계속 들어오는데 형태는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치료하는 기본 주사약이 돈이 많이 드는데 그 주사는 시장에서 마이싱을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병원에다가 주면 병원에서는 그냥 약을 타서 주사만 놔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핵에 걸리면 그 집이 재산이고 뭐고 다 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결핵 치료를 집에서
네.
국가의 도움 없이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네.
거군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죠.
아, 근데 조카분은 어쨌든 그 6개월간 요양원에서 치료를 6개월 내내 다 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치료를 그냥 받았던 건가요?
거의 6개월은 다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
일단은 저희 언니가 쌀도 가져가고 왜냐면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방성이가 심하니까 집에 데려오면 네네. 집안 식구들한테 또 옮길 수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개방성부터 멈추자 해서 아. 거기서 집중 치료받고 조금 좀 나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이제 일단은 결핵이라는 거는 결핵약 자체가 대폭 항생제이기 때문에 큰 항생제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을 못 쓰게 드리니까 네. 비타민이나 영양 보충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또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염소, 양 같은 거 아예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아예 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양을 해서 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약을 먹으면 그걸 또 먹여주고 그만큼 또 영양 보충되느라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그냥 한 2, 3년을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아, 예. 그러면 집에서 거의 2, 3년 동안 네. 약을 먹고 또 예. 몸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예. 다양한 형태의 영양 보충을 했군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언니는 절기가 바뀔 때마다 애가 기침만 하도 그냥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결핵이 도지지 않을까.
재발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그냥 막 기침만 하게 되면 그냥 또 막 결핵이 재발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도 안 보고 막 결핵약을 먹이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조카는 결국 결핵을 다 치료했나요? 완치가 됐나요?
근데 완치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석회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항상 병원에서 말하는 거는 항상 아이를 잘 먹여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거예요. 결핵은 잘 먹으면 떨어지는 병이다. 항상 잘 먹이고 애가 결핵이 다시 그 병이 뛰어나지 않게 몸 관리를 잘 시키라 하는데 북한이 겨울에 하목이 없는데 집이 춥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추운 데서 모든 병의 근원은 감기예요. 감기서부터 결핵도 폐염이 됐다가 결핵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상황이 그 애를 하루 세끼 그렇게 잘 먹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이렇게 좋은 온수난방도 아니고 하니까 솔직히 우리 조카다마 제가 이제 떠나왔으니까 지금 생각하던 지금도 아프고 있지 않을까. 예, 아, 아직도 그게
그러니까
뛰어나지
완전히
않을까.
치료됐다고 보기는 어렵겠군요.
완전 결핵은 완전 치료가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생활 환경 자체가 예. 잘 먹고 또 네. 편하게 쉴 수가 없으니
그렇죠.
아마 완치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네.
조카 병간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얼물까 봐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핏줄이잖아요. 그런데도 네. 조카가 이렇게 기침할 때마다 정말 엄마 이상을 안타까운데 야 내가 이따 결핵이 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제 마음속으로 지금은 너무 그 조카한테 죄스러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또 저는 또 저대로 제 자식이 있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병에 걸리면 내 자식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내가 육체적으로 그 애를 데려다가 머리 감기고 모욕하고 빨래하고 압록강 나가서 그 찬물에서 빨래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이 병에 얼무면 내 가족이 다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일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마스크, 예, 마스크를 쓰고 그 조카한테 하고 말할 때도 약간 침이 튕기지 않게 해라 이렇게 늘 주의를 줬던 게 지금 와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탈북하기 직전인 2012년 당시 주변에 또는 동네에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많았어요.
아, 많았어요?
예.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우리가 한개 인민반에 32세대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도 4, 5집은 결핵 환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 보면 군대 갔다 와서 결핵이 많이 걸리고 돌격대에 갔다 와서 결핵이 걸리니까 항상 힘든 상황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결핵에 많이 걸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는 병원에다가 등록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야바야바 해가지고 치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죠. 저 집이 아들이 결핵이 왔대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밖에도 안 나가고 치료 된다 준다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북한은 이게 인민반장이 매일 아침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돈을 걷고 인민반 동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민반장이나 위생반장의 입을 통해서 동네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아 그럼 병원은 안 가나 병원 가서 뭘 하냐고 결핵 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냥 다 그래요. 자체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 가구가 조금 넘는 인민반에서 4명 또는 5명이라면 열의 하나 10%가 넘는 사람들이 결핵 환자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유엔에서 하는 거는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준 거고 북한 사람들은 공개를 안 해요. 결핵이라는 병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병에 걸렸어도 자기네끼리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 세계보건기구가 통계를 낸 2016년 북한 내 결핵 환자 수가 한 13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죠?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등록이 된 환자들은 아마 심한 환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핵 초기도 그러니까 늑막염으로부터도 또 결핵을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핵 초기 환자들은 그냥 딱 진단을 딱 받으면 아예 병원을 딱 줘. 왜냐면 결핵 예방원에 가서 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결핵 초기 환자들은 거의 등록이 안 됐다고 봐야 정답이죠. 네. 다 자체로 치료하기 때문에.
북한에 이렇게 많은 결핵 환자가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핵이라는 병 자체가 열악한 생활환경,
네.
춥고 또 잘 먹지 못하고 충분히 쉬지 못해서 네. 생기는 병이라는 점, 그리고 네. 또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이 생기는데 그걸 치료를 제때 또
네.
짜임새끼 정부가 알아서 100%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열에 한 9은 스스로 알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약값도 비싸고 또 생활을 여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려면
네.
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치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그런 결핵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그러니까, 됩니다.
네, 북한 주민들도 그래요. 결핵은 병이 아니라 가난이 만드는 병이다. 이렇게
아,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씨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책임져 주지 않는 주민들의 결핵 실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난한 나라일수록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결핵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박주희 씨의 증언 들어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주희 씨의 오늘 증언 들어보셨는데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아시다시피 북한은 인민보건법 제10조에 무상치료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들으셨다시피 이는 일부 핵심 계층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도 당사국인 사회권규약 제12조에는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권과 같은 사회권의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건강권의 경우엔 적절한 의료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의약품도 제공해주는 등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북한은 이러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되고 주민들이 사적으로 장마당에서 처방전도 없이 약을 사다가 복용하는 상태로 북한 당국은 주민의 건강권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특권층에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차별금지 원칙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엔 등의 지원 약품을 담당자들이 빼돌리고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든지 또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제의하는데도 특별한 자체 대책 없이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건강권 관련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도 적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식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건강권의 악화로도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 같아 또한 안타깝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침해받고 있는 건강권, 식량권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 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이라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디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